자, 우리 히브리 1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드디어 이제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그래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쓴 겁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다시 이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 로마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이제 극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교는 로마교에서 인정을 받고 로마에서 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핍박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약간 조금 배교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배교의 한자들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기독교 안에는 뭐 특별한 뭔가가 없어요. 유대교에는 정말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사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성전이며 기타 수많은 것들을 볼 때에 충분히 야 뭔가 저렇게 섬기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똑같은 구약을 쓰고 있지 않냐, 저기는 더 매력적이고 핍박도 받지 않지 않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의식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구약대 사상으로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또 종물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종물제사를 드리고 뭐 이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죄다 그럼 또 가서 동물제사 드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있든지 기독교에 있든지 믿음이라고 한 단어를 계속 써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기독교의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많은 것을 결단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독교 안에 와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름 기쁨도 맛을 보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이 히브리서의 어떤 수신자는 누구냐면 배교한 사람이 아니라 배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권면 내지는 격려의 성향이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를 왜 지금 이 말씀이지 말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성경으로 기록하셨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해 두 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다수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믿음 있는데요. 아니 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와 시기적으로는 약간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제가 경험한 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날라리였겠냐 말이에요. 물론 날라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날라리들이 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들 모두가 날라리는 아닐 겁니다. 그들 중에는 교육자 출신도 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목사 출신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수많은 권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그들 중에는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2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 20일씩 금식기도 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보다 열심히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이었고 뜨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어디 있냐면 교회 밖에 있다는 거죠. 즉 미래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미래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쭉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전체 배경을 두고 믿음을 볼 때, 이 장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고 나서도 그냥 히브리 11장 안에 있는 몇몇 구절로 또 우리가 믿음을 재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인지 알고 히브리 11장을 딱 이렇게 맞이한다고 하면 조금 다른 그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이렇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인데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입니다. 아래에 그리고 확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스테미입니다. 아래에 확립하다. 아래에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기초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 확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주 객관적인 실체다. 든든하게 서 있는 객관적인 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둘 다 이중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바라는 것들이 뭐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간절히 믿고 있으면 언젠가 되겠지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믿고 있다는 이것이 언젠가 될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틀리진 않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수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배교의 어떤 가능성 아니면 배교를 이미 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본인들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여지지 않는 사건들, 즉 종말론적 미래에 나타날 바로 그런 사건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미래에 틀림없이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궁극적인 완성이 그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믿음 있는 자들이 뭘 보고 있냐면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날 미래의 어떤 것들, 그걸 사실은 또 바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고 그게 보여지지 않는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타날 미래에 대한 궁극적으로 실현될 그 미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증거이며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객관적인 실체, 미래에 일어날 그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랄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틀림없이 갑자기 뭐 뿅 나타나고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는 내 소원이 뭐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낮은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자기 생명이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뭔 줄 아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니네가 지금 뭘 바라고 있냐?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실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실한 믿음 아니냐라고 먼저 땅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고 라고 하는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미래, 육신적인 어떤 소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되겠지.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다. 실제 상황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우리의 낮은 수준의 해석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틀림없이 그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증거고 그것에 대해서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증거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실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말들을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은 이런 히브리 11장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냈고 그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 2절의 내용을 이제 3절부터 쭉 풀어내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뭘 바라봤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정말로 바라본 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3절부터 쭉 풀어내는 것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나니 이게 헬라어 원문의 첫 문장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피스테이 노멘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인식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탁 때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암만 최근에 뭐 여러 증거를 갖다 대도 그것이 이론적으로 암만 이렇게 정확한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도 믿음 아니면 그거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이제 우주론이요. 플라톤과 필로의 우주론을 우주론이 이렇게 횡행했는데 그 우주론은 뭐냐면 창조자가 무에서 어떤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우주론이 아니라 뭔가 있었다는 거지. 가시적인 물질들 어떤 것이 있었었는데 이 창조자가 이데아나 아니면 그런 어떤 원형을 사용해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함으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주론이 팽배했어요. 이게 필로의 우주론, 플라톤의 우주론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보이는 것은 지금 창조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창조된 것은 물질 세계는 창조 이전에 존재되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우주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를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다. 그 시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가시적인 어떤 물질 세계가 존재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의 모든 창조론을 완전히 배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를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음을 얘기하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시면 아벨,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럼 어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힌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죄송합니다. 약간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해석하기를 가인은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힌트 하나만 드리면 아벨이 양을 쳤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아벨이 양을 쳤는데 왜 양을 쳤냔 말이에요. 창세기 9장, 즉 노아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가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창세기 4장에는 동물을 먹을 수 없는 때예요. 하나님이 음식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먹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양친 게 아니라는 것은 100% 드러난 증거입니다. 그럼 단순히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양을 쳤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벨은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의 사인을 빨리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벨은 뭐냐면 이 정말 주께서 주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뭘로 드려야 될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화나 있는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이 선을 행하지 않아가지고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아벨이 한 그 방법입니다. 그게 피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예물이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열심 때문에 받았고 정성 때문에 받았고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예물을 드렸는가? 자 보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피제사만이 나의 죄를 가릴 수 있고 이 피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체를 드린 삶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 한번 어쩌다가 제사 한번 반짝 잘 지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5절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테테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는 옮겨졌다는 변화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변화하여 완전히 바뀌어서 옮겨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녹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에녹의 삶을 설명하면서 에녹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한 표현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6절로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의 얘기를 예를 들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삶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계신 거 믿으면 구원받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나? 라고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가려고 할 때 별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유대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신 자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언급했듯이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속 알려져 왔었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약의 여러 시대 사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려져 왔던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실체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얘기했던 것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이고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었을 때 계속 사람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노아의 믿음이 옳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비웃었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의 불신앙이 이렇게 정죄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즉 노아의 믿음이 그 당시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 11장 7절에 보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의를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노아는 믿음을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그 이후에 믿는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본이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믿음장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히브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왔다가 또 기독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이요. 이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지금 쓴다고 할 때 구약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지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지금 핍박의 상황 속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야. 어떤 의미로는 흔들렸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드러났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과연 믿은 게 맞냐? 이 얘기예요. 니네가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지만 틀림없이 이루어질 그것에 대한 증거 아니냐.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할 때 올바른 믿음 가지고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니네가 그러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을 너희가 못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정말 올바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지금 시대에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저 유행하는 플라톤이 어떻고 필로가 어떻고 우주론을 암만 얘기해도 그건 이론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지 않냐. 그 믿음을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지고 있었다. 너는 가지고 있었냐. 믿음으로 아벨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배드리는데 피지에서 드리려고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렸다. 그게 믿음 아니냐? 그 믿음 가지고 있냐? 믿음으로 에녹은 자기 인생 전체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올라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그런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노아가, 노아의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냐?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틀림없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묵묵하게 바라보고 오늘도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결국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거하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냐? 그런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진실로 믿어야 된다. 단순히 어떤 그의 존재, 단순한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그런 사실을 넘어서서 구약 때 이미 많이 알려졌고 마침내 계시하신 그 아들이 계시하신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올바로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을 믿을 때, 그가 계신 것을, 그런 분이 계심을 믿을 때, 또 그가 자기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 때 참으로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 그대로의 믿음인지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배경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은 더욱 어려운 중에 지금 이 말씀을 직면하고 있어, 대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